은혜스러운 찬송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세대에 오실까요? 우리의 자식들이 어린 자녀들도 있는데 그 우리의 다음 세대에 오실까요? 언제 예수께서 오시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성경적인 복음의 진리, 그저 일반적으로 가르쳐지는 잘못된 복음 말고 정말 진짜 진리와 진짜 복음을 어떻게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르치고 설득시키고 확신시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선교사로 외국에 다니고 또 전도 활동을 하고 온 다음에 이 세상에 아직도 참 진리를 모르고 참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 앞으로 영원한 세월이 흘러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우리가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사람의 방법과 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의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한 명을 통해서 120년 동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 노아의 기별 때문에 노아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너무나 이상스럽고 너무나 특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감히 짐작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업을 끝마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때그때마다 보내신 주님의 백성들의 또한 주님의 종들의 또한 주님의 교회의 사업은 그 당시에 사회나 세계적으로나 국가에서 볼 때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복음과 진리를 세상에 전파해서 그 당시에 사는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내신 그 시대의 현대 기별들 가지고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들의 진정한 동기를 폭로시켜서 그들이 그 당시에 그 당시 당시마다 주어져 온 현대 기별에 의해서 그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들을 구분해 오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만 복음 사업을 다 전파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오시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불공평합니다. 그러면 불공평합니까? 그러면 그 전 시대에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복음 사업이 완전히 전파되지 않았을 때 그 당시에 사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무슨 표준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크라이테리어를 가지고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의 현시가 생긴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늘이 보고 여러분 이 복음 사업은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만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가 천천만만 천사가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고 있고 그들이 섬기온 하나님을 더 밝히 알고 있고 또한 이 죄악을 다루고 대쟁투를 다루고 마귀와 죄의 근원을 다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그게 무언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교과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업을 끝마치시고 우리가 하늘 가는 것은 여러 가지의 요소가 걸려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유한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전부 다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성경의 주님께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리라 라고 예언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그 약속을 주님께서 그 참고 참고 참으시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을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조건들이, 이 세상의 교회의 조건들이 더 이상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 때 주님의 인내의 한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주님께서 항상 사업을 끝마치시고 끝내신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엘리야 시대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것이 침례 요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AD 34년도에 스데반이 돌로 쳐서 맞아 죽을 때에 더 이상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되지 않게 된 역사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복음 사업을 어떻게 끝마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주 앞에 기도하고 제가 얻은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통해서 저는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거의 끝마쳐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전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 사업이 곧 끝마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인간의 재산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기술도 아니고 인간의 전도 집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주의 사업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곧 임하실 것입니다. 전 그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초기에 천재 물리학자였던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내놓은 이론인 E equal MC 자성.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상대성 원리 중에 하나죠. 상대성 원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유명한 것이 E equal MC 자성입니다. E는 에너지죠. 에너지는 무엇이냐? M은 mass입니다. 물량이에요. 물량, 물질. 어떤 물량, 물질에다가 C 자성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을 갖다가 빛의 속도를 두 제곱한, 빛의 속도를 두 제곱한 속도로 어떤 물량을 부딪히게 만들면, 예를 들어서 장갑이 있으면 장갑 속에 우리 손가락이 싹 들어가는 것처럼 양쪽에 그 양쪽 두 가지 물량, 그 물량의 속도를 이쪽도 빛의 속도고 이쪽도 빛의 속도로 마치 손가락이 이 장갑 속에 싹 들어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맞추어 들어가서 같이 부딪히게 만들면 핵 반응을 일으켜서 적은 소규모의 물량을 할지라도 그것이 엄청난 원자 폭탄 같은 파워가 생기며 그것을 잘 이용하면 에너지, 원자로의 에너지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 천체를 연구하면서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체를 만들어서 이 우주의 별들이 움직이고 엄청난 그런 에너지가 우주에 확산되고 있으면서 태양이 계속적으로 누가 배터리를 갈아주지 않는데도 계속 활활 불타고 있으며 이 지구가 정확하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이 지구가 말이죠 조금만 태양에 가까워도 타 죽어버리고 조금만 멀어도 얼어 죽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이 엄청난 기적이 태양과 정확한 기간을 두고 무슨 끈을 묶어 맨 것도 아니지만 정확히 돌고 있는 이 천체의 움직임을 보고 그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를 보고 나서 엘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 상대성 원리를 그가 발견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발견입니다. 제일 처음에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세계 2차 대전이 터지고 나서 서로 각 나라 간에 이제 핵폭탄 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아인슈타인 박사의 이론이 드디어 과학자들 마음 가운데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드디어 이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런 그 스테인리스 스틸, 그런 이 쇠뇌관을 만들고 그 안에 옥수수처럼 만든 옥수수처럼 생긴 두 개의 우라늄 이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옥수대처럼 꼭 만들어진 그런 우라늄 두 기둥을 조그맣게 만들고 거기에 특별한 기술을 통해서 이 두 우라늄 물질이 빛의 속도로 서로 핵반응을 일으키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으로 원자 핵폭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E equal MC 자승이라는 이 이론이 실제화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떨어졌을 때 온 도시를 불바다로 만든 엄청난 폭탄이 되어버려서 이 폭탄은 이 세상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그 간단한 이론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전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도 엄청난 이론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땐 이론이에요. 단순한 이론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한 것도 단순한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아무것도 아닌 이론처럼 보였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폭탄화했을 때 이 세상을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도 하나님의 하늘의 우주의 법칙인 지성소의 법칙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현실화되어버리면 세상이 뒤바뀌어져 버려요. 세상이 폭발돼 버려요. 엄청난 힘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 끝마쳐지고 우리가 드디어 하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이 세상에 더 이상 하루도 머물러 살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가 아직도 성장할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저희 집사람과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또 특별한 징조가 없어. 언제 예수께서 오실까?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빨리 우리가 하늘 가고 싶은데. 그 대화가 우리 대화의 중심입니다. 우리 매일 그렇습니다. 매일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초점의 중심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복음 사업의 끝마침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업에 동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원이 우리 마음 전체입니다. 왜요? 예수님 속히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고통이 너무 많고 문제가 너무나 많고 주님을 몰라서 고통당하고 희생당하는 영혼이 너무나 많으며 세상에 전쟁이 너무 많고 또한 거기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께서 빨리 오셔서 세상의 역사를 뒤바꾸시고 세상 역사를 다시 새롭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는 뇌관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경험이 마치 원자폭탄 안에 있는 이 우라늄이 옥수처럼 두 대가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경험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생겨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거의 다가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얘기도 사실은 이론이지만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여와져서 내 나를 뒤바꾸고 내게 힘이 되고 내 경험이 될 때 그것은 원자폭탄처럼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 마지막 교회에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펴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오순절과 성령을 받은 다음에 외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왜? 이른비의 경험이에요. 그것이 이른비의 경험인데 이른비가 두 가지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그 경험을 우리가 이른비라고 부르고 마지막 시대 세상 복음사업을 마치기 전에 성령에 크게 부어주심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늦은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바꿔서 우리 개인적인 경험을 볼 때 지금 우리가 받고 조용히 이슬처럼 받고 있는 그런 우리의 성장의 경험을 이른비 성령이라고 또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교회로서의 이른비 성령의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쾌하게 됨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막힌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기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투가 없습니다. 더 이상 교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삶의 사업을 해보십시오. 교회 사업을 해보십시오. 그 안에서 가장 교회 사업을 망치고 가장 주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막는 일이 무엇입니까? 질투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흥하고 내가 쇠하여 되리라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주의 사업이 망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유쾌함이 이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혀 이기심이 없고 질투와 시기가 없고 교만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반역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와 질투 아니었습니까? 이기심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자라나서 마귀가 되었고 반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막힘없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여자의 남은 무리. 그래서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그 교회 말입니다. 그 교회가 생기면 하나님께로부터 유쾌하게 깨끗하고 너무 즐거운 유쾌한 경험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늦음이 성령에 퍼부어주시는 경험이거든요. 그 경험이 이르기 전에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우리가 진실로 죄를 슬퍼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지 않는 것이 우리 회개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제가 독일에서 제가 설명하면서 제가 한 시간에 질문을 했습니다. 한 주중에는 한 200명 정도 항상 모여 있었고 주말에는 한 300명이 모인 집이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정말 용서받은 게 뭡니까? 무엇이 용서받은 상태입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딱 한 명이 제가 몇 번 질문하니까 딱 한 명이 정확한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용서받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진심으로 용서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매일 받는 용서가 있고 해마다 받는 용서가 있는 것이 성소제도 아닙니까? 그것이 대속죄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시브리 10장에 있어요. 정말 진정으로 용서받은 상태는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를 받아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범죄할 때 죄가 또 기록돼야 되고 또 씻어야 되고 우리가 범죄하면 또 기록돼야 되고 또 씻어야 되고 또 기록돼야 되고 또 씻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로 용서받은 상태는 그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될 때가 진실로 용서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실수하든 넘어지든 계속적으로 그 죄를 범하고 있는 한 계속적인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죄가 그 사람 세계에서 그치게 될 때 드디어 진정한 용서의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대속죄의 얘기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름비를 받는 성령의 차곡차곡 받는 경험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과 성장의 경험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 정말 죄 지키를 그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준비된 다음에 앞으로 원자폭탄이 많은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것은 블라딩 아롭 씬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슬퍼 여기고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죄 자체가 내게서 도말되어 씻어 나가 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세상에 가득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값싼 복음이 전해지고 진짜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슬퍼하며 죄를 미워하고 내 자신을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죄의 도마를 받고 죄가 없어진 경험을 하면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경험이 주님께로부터 이룰 것이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 뒤에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늘이 이 땅을 볼 때 정말 준비된 교회가 거룩한 경험을 통해서 아 이들은 정말 하늘이 되었구나. 하늘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하나가 되었구나. 하늘의 천사가 그들과 함께 살아도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세상이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아 모든 진리가 전부 회복된 다음에 모든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 영원한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 볼 때 하늘처럼 이 지구가 다시 회복되었구나. 여러분 그 숫자가 이 지구 인구의 전체가 될 필요 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시대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하나님 보좌 앞에 흠이 없는 14만 4천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은 영적인 열두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세상의 대표로 삼은 것처럼 그들은 세상의 대표자예요. 그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 주님께서 세상이 회복된 것으로 간주하시고 주님께서 하늘이 맡아두었던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요? 실제적으로 이 땅이 회복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사업을 마치는 능력의 초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데 그것을 다니엘 8장 13절과 14절에 말하기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냐. 2300주야까지니 2300주의 예언처럼 긴 예언이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그 예언 이외에는 다른 예언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끝난 다음에 더 이상 내가 지체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것은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 예언의 말씀하기를 이 예언 이외에 다른 이제 기간적인 예언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영원한 복음에 의해서 마지막 교회가 준비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는 경험이 생기고 그래서 하늘이 그들에게 유쾌한 경험을 주어서 늦은비가 퍼부어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신단 말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경험을 하는 교회가 생기면 어느 때든지 예수께서 오실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이에 여기에 이제 영적인 컨비네이션이 있죠. 죄의 도말과 또 무엇입니까? 늦은비 성령입니다. 교인들 마음속에 있는 죄의 도말의 경험과 두 번째 하늘에서 퍼부어주는 능력 늦은비가 합쳐지면 그것은 원자폭탄보다 더하는 옛날 오순절 성령보다 더하는 엄청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면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한 그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고삐를 손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오사마 빈 라든이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오사마 빈 라든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나라에 가도. 왜 그렇습니까? 9.11 사태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신비의 기적적인 섭리의 어떤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마지막 교회를 들어올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누구야? 라고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사업은 끝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엘리야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 알았어요. 유대 나라에서 침례 요한 다 알았어요. 옛날 시대 노아 다 알았어요. 왜? 이상한 사람이니까. 엘리야 이상한 사람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침례 요한 극단이요 광신이요 괴짜요. 옷도 이상해요. 입고 먹는 것도 이상하고 이상해요. 회개하라고 외치고 독불장군 같아요. 교만하게 보여요. 노아 미친 할아버지였어요. 그 남들은 돈 벌어서 더 좋은 집 짓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데 저 산에 올라가서 자기 돈 다 팔아가지고 전부 다 자기 재산 바쳐가지고 가난해지면서 가서 큰 여러분 배를 져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세상에 말이죠. 미친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바라보는 시선으로 각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들의 상태를 폭로시키고 심판에 나가셨어요. 하나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사업을 끝마치지 않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다녀봅니다. 세상 도처도처마다 어디든지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 남미는 남미, 북미는 북미, 아시아는 아시아, 유럽은 유럽마다 각 나라마다 적은 수의 백성들이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미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눈에 볼 때 정신 빠진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의 백성들이에요.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게 그런 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의 섭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교회가 죄의 도마에 경물하고 늦은 비가 임해요. 그럼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언제 이 복음서를 다 마치고 언제 끝날까? 정말 과연 우리 시대에 예수께서 오실까?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주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보면 이제 늦음이 성령이 임해서 죄의 도말 사업을 한 교회와 늦음이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외치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드디어 진리를 잘못 알고 복음을 잘못 알고 가르친 교회들에 대해서 너희가 귀신의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바벨론이다. 거기서 나와라. 참된 진리와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호소의 음성이 세상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무엇이 나옵니까? 영광이 나옵니다. 그들의 영광이 온 땅에 환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백성들을 온 세상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참으로 놀라운 담대한 믿음과 그들의 거룩한 성질과 성품 때문에 온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사건이 생길 것인가? 우리 보십시다. 요엘서 2장을 다 펴세요. 다 펴십시오, 여러분.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십시다. 여기 보면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어떤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기록할 말씀이 나와요.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이것은 마치 군대가 전쟁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주의 마지막 백성들 교회가 참으로 이 악과 이 죄악과 잘못된 오류와 함께 싸우는 마귀와 함께 싸우는 그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절부터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느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차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상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는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는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 저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서 상치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은 주의 백성들끼리 싸움이 많지만 그때는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충돌하지 않습니다. 성 중에 뛰어 올라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르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주의 교회가 앞으로 마지막 전쟁을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은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바벨론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진실되지만은 아직 빛이 없는 사람들, 순수하지만 오류의 속임당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군대가 되어서 일할 것입니다. 그들의 열성 때문에 세상이 놀랄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에너지를 가진 자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연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족들이나 친척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할 때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펴서 보십시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보십시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을 좀 읽어보십시다. 여기 잘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왕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드디어 주의 백성들이, 감추었던 보석 같은 백성들이,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진리를 몰랐던 사람들이, 오류에 잘못 속임당했던 사람들이, 진지하지만 어떤 끈에 묶여있어서 나올래야 나올 수 없던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 원방에서 이쪽 섬에서 저 나라에서 그들이 정말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때를 지어서 딸들과 아들들이 주의 빛으로, 열방의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보세요. 어땠습니까? Arise and shine. 그래서 영어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무슨 빛이 이르렀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면 그 영광 때문에 온 땅이 환해지고 드디어 주의 백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업이 끝나고 추수가 끝나는 것입니다. 추수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볼트짜리 전류를 240볼트 기계에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가 터져버리죠? 타버립니다. 엔진이 타버려요. 제가 처음에 그걸 몰랐을 때, 여러분, 어떤 데는 드라이기, 아니면 어떤 데는 면도기, 전 뭐 드라이 기계는 안 가전이지만, 이 면도기 말이죠. 면도기, 옛날, 한 10년 전에 말이죠. 지금처럼 그저 120볼트나 240볼트나, 그저 아무데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고 미국에 쓸 수 있는 것은 120볼트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그걸 가져가서 한국의 기계가 그냥 터져버려요. 그냥 연결하면서 터져버려요. 이거 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전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돼요. 그것이 죄의 도발이에요. 그래야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늦음이 성령이 임하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죽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죽게 돼서 감당을 못해요. 두 번째,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심과 질투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늦음이 성령을 받으면은 자기만 옳다 그래요. 협력이 안 돼요. 당신보다 내가 더 힘이 많고 당신보다 내가 능력이 더 많고 성령이 더 많다고 서로 투쟁하기 때문에 늦음이 성령 교회를 더 분리시켜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결케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의 도마를 받은 교회에 늦음비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아, 정말 부패된 채널로 성령의 능력이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요엘서 2장 2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엘서 2장 23절에 참 재밌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어떻게 주시리니,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적당하게 주시리니. 적당하게. 이른 비는 뭐예요?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새싹이 났는데 폭우가 오세요. 또 쓸러 내려가서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따라서 적당하게 이른비를 살살 주신 다음에 다 큰 다음에 늦음을 주는 거예요. 여기 왜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비를 적당히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거듭남의 경험, 승리의 경험들,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나는 경험들, 성품의 성장, 진리를 이해함, 주의 사랑과 계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비례해서 우리 성품이 자라는 모든 이 경험이 적당히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자라난 다음에 나중에 늦은비를 주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늦은비를. 그래서 늦은비의 파워는 이른비 때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진리에 대한 이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른비의 경험은 성소 제도에서 볼 때 성소 안, 첫째 칸입니다. 그렇죠? 첫째 칸이에요. 그러면 늦은비는? 여러분 이른비에 대한 그 상징이 첫째 칸 성소 안 아니에요? 금초대가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고 또 가운데는 앞에는 상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비를 받아서 우리 영적으로 진리의 은혜에서 성령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죄를 승리하는 경험을 상징하는 이른비 경험이요. 그 이른비 경험을 한 다음에 늦은비는 무엇을 상징해요? 여러분? 늦은비는 지성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소 안에는 빛은 무슨 빛입니까? 성소 안은 무슨 빛이 있습니까? 금촛대죠. 촛불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쉐키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비치는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늦은 비예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른 비 경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른 비를 받아야 돼요. 성장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빼어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때 성격이 급하고 어떤 때는 말이 좀 서투르거나 아니면 말이 좀 심하거나 아니면 좀 거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다 다듬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런 실수는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동기들이 주 앞에서 선하고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그것을 쓰고 또는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동기가 주 앞에서 용납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정직하고 깨끗해야 돼요. 마음 가운데 이기심과 질투와 교만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조금 있으면 쉐키나 영광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 그 큰 놀라운 성품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의 양만큼 성장을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의 성품의 질을 우리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래야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질이 같아야 그래야 쉐키나 영광 앞에 서는 것이 그것이 쉬운 자 앞에 서는 것이에요.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 될까요? 적은 숫자지만은 그들 때문에 세상이 심판받는 기별을 받고 예수께서 늦은 비 성령을 주신다면 세상에 마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좋은 선교 활동 보고 들었어요. 참 제 마음 기뻤어요. 우리 자녀들이 가서 저렇게 어려운 중국에 가서 선교 사업을 한다면 저렇게 좋은 경험을 하고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참 마음 기뻐요.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일일이 만나고 그룹을 만나서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예수께서 오실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께서 오신다면 앞으로 500년, 1000년 가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요.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다른 데 있어요. 우리가 일일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또한 사이드에서 이 세상 한 구석에서 주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킨 줄 아세요? 늦음의 성령을 받을 죄의 도마리의 경험을 하는 14만 4천의 무리를 따로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누군 줄 아세요? 노아 같은 사람이에요. 이 백성들은 누군 줄 아세요? 첫 번째 엘리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군 줄 아세요? 두 번째 엘리야로 온 침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군 줄 아세요? 세 번째 엘리야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 장인 4장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앞으로 엘리야가 온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킨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세상의 인류를 다시 연합해주는 마지막 사업을 해요. 엘리야의 사업이요. 이 엘리야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마치 두 가지 옥수수 우라늄이 있어서 원자 폭탄이 되었듯이 이 세상을, 죄의 세상을 폭파시켜서 주의 복음사업을 끝마치게 할 두 가지의 그 비결이 성령에 숨어져 있는데, 그 뇌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늦음이 성령과 죄의 도마리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경험은 죄의 도마리의 경험이요. 죄가 우리 속에서 확실히 나가는 경험이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해줄 이 일이에요. 인간과 하늘이 연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죄의 도말의 경험이요, 하늘이 하는 것은 늦음이 성령의 능력을 퍼부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합쳐지면 엄청난 폭발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너무나 분명,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너무나 분명한 얘기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주의 마지막 교회에게 시선을 다 집중시킬 그런 한 사건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길 줄 아세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 항상 두 무리를 강조합니다. 알곡을 얘기하고 또요, 가라지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주위에 참된 백성이 있었고 쭉정에 있었어요. 출애굽 할 때에도 섞인 무리가 있고 참 백성이 있었어요. 유대 나라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무리가 있었고 또한 잘못된 명목적인 주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항상 시대마다 주님께서 백성들을 갈라놓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주님께서 불로 멸망시킬 때도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식구들이 있었고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두 무리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섞인 무리고 하나님의 교회들, 교회가 섞인 무리처럼 보이지만은 주님께서 그 안에서 참된 무리와 섞인 무리와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께서 갈라놓고 있어요. 그래서 궤를, 법궤를 매는 자들아 거기서 나오라 했어요. 이사야서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것은 분리입니다. 영적인 분리예요. 다시 말해서 보세요. 마지막 시대 그들이 그리스도인과 다 짬뽕이 돼서 이렇게 다 섞여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누구란 말이야? 누구? 누가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야? 누구야? 하고 보려고 해도 다 두루뭉실 섞여 있으면 누굴 어떻게 보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라놓으셔야 돼요. 분리가 생겨요, 여러분. 분리와 연합이 동시에 교회들에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의 마지막 환란을 통해서 일으켜서 이 세상 전체에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환란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 환란을 통해서 교회, 교회마다 해서 누가 진짜 주님 믿고 누가 진짜 계명을 지키며 누가 정말 자기 목숨보다 예수 믿음을 지키며 자기 목숨보다 성경 진리를 더 사랑하고 더 지키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을 주께서 곤란해서요. 근데 곤란해서 그 사람들은 따르실 것인데 어떻게 따로 있게 된 줄 아세요? 침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라고 말을 들은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쫓아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엘리야는 교회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저쪽 시골 구석에서 있다가 와서 어떻게 아합 궁에 가서 도전을 했어요. 노아도 그 당시에 미친 할아버지였어요. 그 세상 타락한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죄의 도말의 경험을 하고 있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는 그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그 의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방주 배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마지막 시대를 이해하는 지혜를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 큰 섭리의 사건을 일으켜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주의 마지막 교회 여자의 남은 교회를 바라보고서 아 그렇구나 라고 즉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갈라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핍박받음으로 외로움에 처함으로 그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교회들에서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불러내어서 따로 있게 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하실 때 아, 저들이구나. 왜요? 온 세상의 시선을 집중받는 사람들이에요. 오해받는 사람들이에요. 핍박받는 그룹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고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교회에 죄의 도말의 경험 플러스 하늘에서 늦음이 성령의 유쾌함을 퍼부어 주실 때 그 두 개의 물량이 합치는데 어떻게 합친 줄 아세요? C자승이에요. 빛의 속도의 두 제곱으로 그냥 하나를 합쳐져 버려요. 하늘의 능력이 교회 경험과 합쳐져 버릴 때 그때 하늘이 세상이 지금까지 목격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영적인 능력과 파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예수님께서 복음 사업을 마치시고 하늘이 옳다고 주님의 사업이 옳고 주님의 복음 사업이 옳고 주님의 심판이 의롭고 옳다고 찬송드린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도처에 주의 백성들이 있고 주의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룹으로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고 분리하신 일을 하고 있고 정결케 하시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한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 집회에서. 이 부인은 제가 보면서 이 부인이 주 앞에 감사하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핑계할 자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인이 아들을 안고 있는데 이 아들은 밥만 기형아예 겉으로 생긴 건 멀쩡한데 밥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뭐 채소든 뭐든지 먹기만 하면 들어가서 말이죠. 그것이 fat로 변해요. 이상한 병이에요. 먹기만 하면 그것이 fat이 돼서 그게 살이 찌고 뇌도 문제가 생겨서 곧 죽습니다. 앞으로 한 2, 3년이면 죽는대요. 아이가. 그리 죽을 기형아를 안고 있는 이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어요? 네? 참 그 어머니가 와서 그 절실한 그 심정과 그 집에서 절실한 그 얼굴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우리와 이제 만나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간증하는데 이 아이 이후에 아들을 또 낳았어요. 또 낳았는데 그 아이가 또 기형이었어요. 기형인데 귀가 뺨에 붙어있어요. 뺨에 이렇게 붙어있고 머리가 이 옥수수처럼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눈이 귀 쪽, 눈이 귀가 밑에 내려와 있고 두 눈이 귀 이쪽에 이렇게 박혀 있고 이건 뭐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끔찍해서. 그래서 아이가 낳은 다음에 그 남편이 너무 끔찍하니까 담요로 나온 아이가 담요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지금 곧 죽는 기형을 안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여러분, 그런데 그 부인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주님께서 자기 생에 베푸시는 모든 섭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주 앞에 감사함을 찬양하며 주께서 시키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의 정성과 절실한 마음.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이시여, 이 세상에는 도처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엄청난 영적인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욥 같은 실현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죄의 도말의 경험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만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열 처녀들이 졸며 잘세하는 표현을 전 요즘처럼 제 가슴 속 깊이 뼈저리게 느끼고 이해한 때가 과거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니까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할 수 없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예? 할 수 없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돌이켜서 40년 동안 광야에 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있었던 일처럼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자녀를 학교 보내야 돼요. 직장상으로 하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음식을 사야 돼요. 옷도 사야 돼요. 신발도 사야 돼요. 뭐도 해야 돼요. 저것도 해야 돼요. 뭐 무슨 뭐 전화비 내야 되고 휴대폰도 있어야 돼요. 요새 휴대폰 없으면 살지 못한대요. 옛날에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또 컴퓨터 없으면 못 사는데 인터넷 없으면 못 살아요. 옛날에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가져보니까 없으면 못 살겠어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세요. 이 아이들이 침례 요한처럼 깨끗하게 마지막 늦음이 성령을 알아서 큰 소리 외치면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애쓰던 마음들이 이제는 할 수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게 만들어야 돼요. 교육받게 만들어야 되고. 왜요? 신랑이 오는 것이 지체되기 때문에 그들이 졸며 자요. 요즘처럼 제 마음이 안타까워 그렇게 아픈 적이 과거 없었어요. 이 열처녀의 비유가 정말 이런 뜻이구나. 제 가슴을 정말 정말 후벼내듯이 아프게 하고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그런 때가 과거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옛날 노아 홍수 때 홍수가 오기 바로 직전까지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 하루아침에 비가 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하루아침에 불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유대 백성들에게도 은혜 기간이 그들이 자고 일어나서 먹고 자고 일하고 들어올 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총이 지나가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어나십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생기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한 불평과 원망도 없도록 하십시다. 앞으로는 중간 입장에서 난 하나님 모릅니다. 나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모릅니다. 난 하나님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없어요. 왜요? 마귀의 역사가 눈에 보이고 천사 역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혼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그런데 어떤 것이 진리인가? 진리냐 오류냐 마귀 악령의 편이냐 하나님의 영의 편이냐 둘 중에 하나만 생기지 중간 사람은 앞으로 없어져요. 여러분 난 많이 배웠다. 난 과학자다.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진화론을 믿는다. 뭐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없어집니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진리를 믿는 주의 참 백성 아니면 바벨론 두 종류밖에 없어요. 왜요? 눈에 초자연적인 신의 영역에 영의 영역의 사건들이 눈에 실제로 보이기 때문에 그 일은 앞으로 곧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콜론에 있는 라인강을 배 타고 지나갈 때 그들의 환호하는 것을 보고 그의 연설을 보고 제 마음 가운데 또 다시 한번 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뭔지 아십니까? 내 교황이 된 이유는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를 특히 기독교를 하나로 합쳐서 종교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도의 부르심입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는 합치는 것입니다. 이 합치는 일이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끝이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준비된 백성들을 이제 보이실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한 책에서 제가 이러한 글을 읽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하늘 성전이 열렸다. 그 문지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모든 교회를 위한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 우리는 연구하고 명상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늘 성전의 안뜰을 분별할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보좌 주위를 둘러싼 하늘 찬양대의 노래와 감사의 주제를 깨닫게 될 것이다. 시온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그 빛은 가장 찬란하며 귀한 감사의 노래가 성도들의 모임 중에서 들릴 것이다. 적은 실망과 곤란함 때문에 생기는 불평하고 투덜거림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금으로 된 안약을 받을 때 우리는 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은 사탄의 무거운 그림자를 가를 것이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공로의 향을 드리는 우리의 중보자를 보게 될 것이다. 주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대로 있는 그 실상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거대함과 다양함을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크심과 높음과 넓이와 깊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거기에 상당하게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변화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움과 사랑의 그 현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울먹이며 회개하고 주님처럼 변화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마지막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그 속에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연구해서 펴서 알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하늘은 다 준비되어 있고 세상은 준비되어 있지만 주님의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를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하고 분명히 믿는 것은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채찍을 손에 쥐시고 말고삐를 손에 쥐시고 마지막 사업을 손수 마치시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 일을 행하셔서 참으로 죄의 도말과 주님의 늦음이 성령의 역사가 합쳐질 때 우리를 그 속에 두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축복하셔서 죄가 싫어져서 죄가 나가는 깨끗한 경험이 매일 저희 마음속에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항상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주의 사랑의 현시와 계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더 깊이 이해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으며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애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빛은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연구 단기 코스와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빛 성경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빛은 생애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빛으로 연락하셔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생애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번호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